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을 위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열리고, 다른 쪽에선 여당 내부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또 다른 한편에선 헌법과 AI 주권 같은 미래담론까지.
맞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 속에 혹시 뭔가 숨은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오늘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미션이겠네요.
네,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 질문을 던지고 있죠. 2026년 1월 14일 대한민국이라는 무대 위에서 뭐랄까 과거를 심판하는 극이랑 미래를 설계하는 극이 동시에 상영되는 느낌이랄까요?
아, 동시에 상영된다는 표현이 정말 딱이네요.
오마이뉴스, KBS, 더 가디언 같은 기사 요약본이랑 또 이 모든 걸 꿰뚫어보는 겨울방주의 논평을 나침반 삼아서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시작해보죠. 영국 더 가디언까지 보도했던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사형구형 소식입니다.
네.
혐의는 12.3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 검찰은 반송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상징적인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어요.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건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죠.
그렇죠.
그 자체로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에요. 그런데 보내주신 논평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날카로운 역사적 진단을 내립니다.
어떤 진단이죠?
전두환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에 윤석열이 나온 것이라고요.
아, 그 문장이 정말 뇌리에 박히더라고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그런 경고 같아서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평의 핵심 경고는 이거예요. 이번에 이 고리를 제대로 못 끊어내면 나중에 제2, 제3의 내란 세력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경고네요.
다만 논평 저자는 한 가지 큰 불안감을 드러내는데 바로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요?
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직위원 재판부가 과연 이 역사적 심판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불신이 담겨 있어요.
과거로 청산이라는 이 거대한 사법적 과제와 동시에 현재의 정치판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더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밤중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사건 말입니다. 한 전 대표는 이걸 또 다른 계엄령이라고 부르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단순한 당내 권력 다툼으로 보기엔 그 양상이 너무 극단적이죠.
네.
서로의 정치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야말로 생존 게임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논평이 짚어내는 역사의 아이러니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아이러니죠?
기억하시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그걸 막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갔던 인물 중 한 명이잖아요.
맞아요. 그때 원외 인사 신분이었는데도 국회 본회의장까지 달려가서 의원들을 독려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와서 당으로부터 또 다른 계엄이라 불릴 만한 방식으로 한밤중에 축출당하는 이 상황.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네요.
그리고 논평은 여기서 하나의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도 이번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도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왜 중요한 결정들은 항상 어두울 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재미있는 지점이죠. 마치 정상적인 시간에 논의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 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고백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정당이 왜 자꾸만 대낮이 아닌 한밤중에 숨어서 일을 처리하는지 그 자체가 정당성인 위기를 보여주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정말 흥미롭네요. 한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이걸 두고 싸우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권력의 규칙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체스판 위에서 말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체스판 자체를 새로 그리려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느낌입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런 정치적 혼란의 근본 원인을 파고들면 결국 규칙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금 벌어지는 싸움이 39년 된 낡은 규칙 위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계속 파열음이 나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참에 규칙 자체를 새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바로 보내주신 시민개연넷의 헌법 개정론이 자료가 그 이야기고요.
네, 이들은 현행 헌법이 급변하는 사회를 담지 못하고 특히 구체적인 절차법이 없어서 정치적 야합에 의한 졸속 개헌이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회 같은 장치를 헌법에 넣자고 주장하는 거고요.
이 논의에서 논평 저자의 시각 변화가 아주 인상적이에요. 불과 1년 전 내란이 한창일 때는 시기상조라면서 개헌을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예요. 이제는 내란 사태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제2의 내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면서 해법에 대한 생각도 바뀐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개헌 방향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 아예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자는 거예요.
네, 검찰이라는 명칭을 없애자고요?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단순히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그 조직의 권력이나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뭐 수사청이든 뭐든 다른 이름의 슈퍼갑이 탄생하는 건 아닐까요?
아,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논평 저자도 그 점을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권한 축소와 제도 개혁을 전제로 한 상징적인 선언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상징적인 선언이요?
네. 검찰이라는 이름에 얽힌 과도한 권위와 불행한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자는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더 근본적인데요.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 조항을 헌법에 넣자는 겁니다.
방어적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게 언뜻 들으면 굉장히 위험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권력자가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지는 없을까요?
바로 그게 이 제도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독일 기본법처럼 극도로 신중하게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여러 안전장치가 붙죠.
아하.
이걸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비유할 수 있어요. 면역체계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내부의 암세포처럼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려는 위협에만 강력하게 반응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정상세포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 되는 거고요. 방어적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세력에게만 작동해야지 건강한 비판 세력에게 칼날을 겨누는 순간 민주주의 자체가 파괴되는 거죠.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국가의 물리적인 틀, 즉 헌법을 다시 짜는 논의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시대의 국가 주권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더군요.
최종현 학술원이 발표한 AI 주권 보고서가 딱 그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핵심은 속도보다 방향과 전력이 중요하다는 거였죠.
네. 이 보고서는 지금 한국의 AI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에 너무 깊이 의존하고 있어서 미래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기술 개발의 속도 경쟁으로 볼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가 걸린 주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등장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소버린 AI는 단순히 우리도 우리만의 AI를 만들자 같은 국산화 논리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아, 그런가요?
이걸 식재료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최고의 한 식당을 운영한다고 할 때 모든 식재료를 우리 밭에서만 키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건 수입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음식 맛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핵심 소스, 예를 들면 간장이나 고추장 같은 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 맛의 중심을 잡아야죠. 소버린 AI가 바로 그 핵심 소스에 대한 통제권을 잃지 말자는 겁니다.
아, 모든 걸 국산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데이터와 문화적 가치라는 핵심 소스의 통제권을 잃지 말자는 거군요.
만약 실패하면 우리만의 레시피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기술 종속이 결국 문화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위기감이 깔려있는 거죠. 논평은 이 보고서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여기서 빠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윤리 문제를 지적합니다.
윤리요?
네. 현재 한국의 AI 기본법에는 윤리 조항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처벌 규정도 아주 미미하다는 거예요. 방향과 철학이라는 나침반 없이 속도에만 매달리는 건 결국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디스토피아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다는 아주 뼈아픈 경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에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보이는 것 같네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과거의 규칙 아래에서 누가 권력을 쥘 것인가를 다투는 싸움이라면,
네, 그렇죠.
헌법 개정과 AI 주권 논의는 미래의 규칙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셈이군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이 네 가지 이슈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지죠. 대한민국의 다음 챕터는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원칙으로 쓸 것인가?
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정당 내부의 권력 투쟁은 바로 그 누가 쓸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싸움이고요. 그리고 헌법 개정과 AI 주권 논의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대한민국에 어떤 원칙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인 겁니다.
과거의 매듭을 풀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면 과거와의 싸움은 그저 소모적인 권력 투쟁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과거 청산이라는 과업이 제대로 된 규칙의 재설계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저 또 다른 권력자가 등장하는 역사의 반복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따.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적용해 보니까 그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 말을 바탕으로 오늘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처럼 국가가 과거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 심판과 미래를 향한 기술적, 제도적 재설계라는 두 가지 거대한 과제를 동시에 마주했을 때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둘은 애초에 분리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한쪽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일까요?